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 비유에 대한 설교 기록입니다. 이걸 보내주시면서 아주 흥미로운 미션을 주셨어요. 이 오래된 종교적 비유를요, 현대의 사무실, 그리고 우리 관계 속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진짜 리더십이란 뭘까? 그 본질을 파헤쳐 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목자와 양이라는 어찌 보면 좀 낡아 보이는 틀을 깨고 그 안에 숨겨진 아주 날카로운 통찰들을 한번 꺼내보는 겁니다. 자료에 보니까요, 몇 가지 흥미로운 리더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월급 루팡 리더고, 또 누가 팀을 파괴하는 빌런인지, 그리고 과연 누가 모두가 따르고 싶어 하는 진짜 리더일까요? 또그 진짜 리더를 따르면 얻게 된다는 풍성한 삶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연봉 인상이나 승진 같은 걸 의미하는 건지 한번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짚어보죠. 왜 하필 목자와 양일까요? 사실 현대인 입장에서는 좀 낯선 비유잖아요. 저는 뭐 양을 동물원에서나 봤지 제 삶이랑 연결짓기는 좀 어렵거든요. 자료에서는 당시 유목문화 때문에 이게 가장 현실적인 비유였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혹시 이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비유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는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히 뭐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다, 이것 때문만이라면 금방 생명력을 잃었겠죠. 이 비유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요, 인간관계의 가장 원초적인 두 가지 측면, 바로 절대적인 의존성과 신뢰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료에서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언약관계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끊을 수 없는 언약관계요?
네. 이게 단순히 목자가 양을 일방적으로 돌보는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양이 없으면 목자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고, 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건 뭐 부모 자식 관계나 아니면 정말 끈끈한 팀의 리더와 팀원 관계처럼 서로의 존재가 서로를 규정하는 그런 깊은 상호 의존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돌보는 자와 돌봄 받는 자의 그런 단순한 구도가 아니군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수적인 존재다. 그 상호성의 핵심이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시작부터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거나 혹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관계가 있느냐고 말이죠. 바로 그 관계가 이 비유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의 중요성 마음에 딱 새기고 이제 비유 속 등장인물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가장 먼저 양인데요. 자료에서 필립 켈러라는 실제 목자의 말을 인용하는데 양에 대한 묘사가 정말 적나라해요. 시력도 나빠서 길을 잃기 일쑤고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고 심지어 고집까지 세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썩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닌데요. 이게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나 한심한 존재라는 뜻인가요?
하하,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충분히요. 근데 이 비유의 의도는 인간을 비하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걸 알지 못하고 늘 옳은 판단을 내리지도 못하고, 때로는 나쁜 길인 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네, 이 비유는 그러니 너희는 형편없어, 이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올바른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대전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리더가 필요 없겠죠.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좋은 리더를 알아볼 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아하, 자기 객관화가 먼저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내가 길치라는 걸 알아야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처럼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양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면 이제 우리를 이끌어줄 인도자, 즉 목자를 찾아야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더라고요. 좋은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싹꾼이랑 도둑이라는 가짜 목자들이 등장해요. 이둘 언뜻 보면 둘다 나쁜 놈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네.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이 둘의 차이는 동기와 목표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먼저 싹꾼을 한번 보죠. 이 단어는 싹,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네, 월급 받는 사람이요.
그렇죠. 이 사람의 1차적인 관심사는 양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이익, 즉 월급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양을 잘 돌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위기 상황,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리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주저없이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왜냐? 양은 자기 소유가 아니거든요.
와, 이거 완전 현대 직장인의 모습 아닌가요? 평소엔 나이스한 팀장님인 척하다가 프로젝트에 문제 생기면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하면서 팀원들 방패막이로 세우고 혼자 쏙 빠져나가는 딱 책임감 없는 리더의 전형이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사건의 본질이에요. 관계의 목적이 상대방의 성장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내가 얻을 이익에 있는 모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반면에 도둑은 훨씬 더 악의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사꾼은 위기가 오면 도망가는 소극적인 악이라면 도둑은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해치러 침입하는 존재죠. 이 사람의 목표는 자료에 명시된 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 자체입니다.
훨씬 더 무섭네요. 사꾼은 그냥 무책임한 정도인데 도둑은 아예 작정하고 해를 끼칠 엄다는 거니까요. 자료에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여기에 비유했다고 하던데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뭐 팀원들 아이디어를 가로채서 자기 성과로 포장한다거나 이간질로 팀워크를 깨뜨려서 자기 입지를 다지는 그런 독이 되는 리더, 이런 걸 떠올리면 될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겉으로는 리더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고 구성원들을 좌절시키는 존재. 그들이 바로 현대의 도둑인 셈이죠. 이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파괴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깁니다.
와, 사건과 도둑. 정말 날카로운 구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가짜 리더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 마침내 선한 목자가 등장합니다. 자료의 핵심 구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본 부분이 선하다는 말의 의미였어요. 우리가 보통 착하다, 나이스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원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성품이 좋다는 뜻을 넘어서요, 진짜, 참된, 완전한, 본질에 가장 충실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목자 흉내내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바로 목자라는 존재의 이상형이다, 오리지널이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게 바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행동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양을 버리는 싹꾼과 완벽한 대척점에 서 있는 거죠.
목숨을 버린다는 게 참 극단적인 표현인데 이걸 오늘날 리더십의 언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리더가 직원을 위해 죽어야 한다 이런 건 아닐 테고요.
그렇죠. 이건 희생적 책임감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팀원들 뒤에 숨는 게 아니라 가장 앞에 서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는 모습, 팀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고 반대로 팀의 성공은 팀원들에게 돌리는 리더, 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감정을 기꺼이 소모해서 팀원들의 성장을 돕는 모습, 그것이 바로 현대적 의미의 목숨을 버리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내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공동체의 장기적인 유익을 선택하는 모든 결단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구절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냥 얘들아 가자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친하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비유가 주는 가장 깊은 위로와 통찰입니다. 이건 집단으로서의 관리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이름이라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잖아요. 그 사람의 역사, 강점과 약점, 심지어 숨기고 싶은 상처까지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죠.
자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는데 이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나의 양으로 여기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효율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을 향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걸 바탕으로 한 관계 맺음.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방식입니다.
아, 효율성보다는 관계의 깊이를 선택하는 거군요. 정말 요즘 시대에 더 필요한 리더십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이렇게 좋은 목자,
나쁜 목자들이 막 섞여 있는데 양은 어떻게 진짜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양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 시력은 나빠도 청각은 아주 예민하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바로 목소리를 듣는 능력이 양의 유일한 생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 자료에서는 이 원리를 영적인 영역으로 확장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아주 다양하다고요.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서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깨닫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삶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핵심은 어떻게 듣느냐가 아니라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반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을 내가 진짜 양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제시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것이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메시지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도록 촉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목자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를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그들에겐 그 말이 의미 있는 신호가 아니라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였던 거죠.
그렇군요. 결국 선택과 반응의 문제군요. 자, 그럼 이 어려운 분별의 과정을 거쳐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면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자료의 제목이기도 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약속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생명이라는 거 솔직히 좀 막연하게 들립니다.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숨쉬고 살아있는 상태를 넘어서요.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풍성함 역시 물질적인 부나 사회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건 영적인 충만함, 그러니까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충만함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이 자료에서 아주 좋은 예를 들고 있죠.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내면은 아주 공허했죠. 하지만 예수를 만난 뒤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게 있다면 네 배로 갚겠다고 선언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세상의 재물이 줄 수 없었던 진짜 생명, 풍성한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동안 집착했던 돈이 더 이상 자기 행복의 기준이 아니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걸 나눌 때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된 거죠. 이처럼 풍성한 생명이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내적인 힘,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내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 소유의 풍성함이 아니라 존재의 풍성함이군요. 무언가를 더 가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면이 채워짐으로써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태? 와,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비유가 우리, 즉 양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최종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나은 양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더 똑똑해져야 할까요? 아니면 뭐 더 강해져야 할까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놀랍게도 실력은 필요 없다고 단언합니다.
네, 그 부분이 이 비유의 결론이자 가장 파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양의 성공은 더 나은 스펙을 갖추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어떤 목자를 선택하고 그를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양이 해야 할 일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목자 곁에 머무는 것. 둘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셋째, 그 음성을 믿고 그냥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거죠.
그런데 따라간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목자의 말씀, 그러니까 리더의 방향 제시가 내 생각이나 경험과 부딪힐 때는 더욱더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지점이 바로 진정한 따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느껴질 때조차도 나보다 더 멀리, 더 넓게 보는 리더의 판단을 신뢰하고 그 방향으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비유가 말하는 순종의 본질입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에서 신뢰할 만한 인도자를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이건 결코 수동적인 굴복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한 능동적인 신뢰의 선택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주도해서 성취해야만 인정받는 현대사회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오히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올바른 인도자를 분별해서 그를 신뢰하고 따르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군요. 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비유를 담은 설교 자료를 통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리더십과 관계에 얼마나 깊은 통찰을 주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착한 리더를 넘어서 구성원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참된 목자의 모습, 그리고 수많은 가짜들의 소음 속에서 그 진짜 목소리를 분별하고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특히 풍성한 생명이 외적인 소유가 아닌 내적인 충만함에서 온다는 메시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풍요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이 자료 뒷부분에 인용된 아주 인상적인 구절 하나를 여러분께 질문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설교에서는 따르리니 라는 단어가 원래 추적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더군요. 우리가 목자를 열심히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 온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때로는 도망치고 외면했을 때조차도 끈질기게 여러분을 뒤쫓아오면서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을 걸어오는 선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